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일제히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레바논과 요르단 등지에서는 학교와 상점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고, 이집트 외무부는 성명에서 평화정착에 극도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대사관을 이전하지 않겠다며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는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과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 문제는 유엔 결의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대사관을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어제 자국 주재 외국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오늘 러시아와 시리아 연합군이 동부 데이르엘조르에 남아있던 IS를 격퇴하고 이 지역을 해방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리아에서 IS가 통제하는 지역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날 국방장관이 시리아 내 테러 분자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유프라테스강 작전이 마무리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평양을 방문 중인 제프리 펠티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리흉호 외무상을 면담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상호 관심사와 더불어 유엔의 대북 지원과 북한에서 유엔기구들의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어제는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면담했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내일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대피는 로스앤젤레스 북부 도시인 벤츄라에서 5일 시작된 대형 산불이 오늘 다시 급속하게 번진 데 따른 것입니다. 벤츄라 지역 외 산타바바라 지역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강풍으로 더욱 악화되면서 현재까지 9만 에이커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오늘 오후에도 거센 강풍이 불어와 불길이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포난도 밸리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군과 웨스트사이드 학군 학군들은 내일까지 휴교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40여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중부 니즈니노 부고로드 지역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출마 선언을 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로써 네 번째 대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서 연임할 경우 6년 임기를 마치는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3연임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총리로 물러난 뒤 2012년 대선에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 대표단은 13일 열리는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유엔의 중재로 열리는 이 평화회담에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이 참가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장 일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좋은 급여, 균등한 기회 보장, 최고 경영자의 능력, 산회 문화, 또 평판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은 어디였을까요? 미국의 한 구인 구직 업체가 선정한 2018 가장 일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경영 전문 상담 회사인 베인 앤드 컴퍼니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었는데요. 미국 서부의 유명 햄버거 제조회사인 인앤아웃 그리고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회사는 좋은 비전과 복지 또 업무 환경으로 직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10위 안에 5개, 100위 안에 19개 인터넷 관련 업체가 순위에 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론은 과거에는 회사의 평판이 좋은 직장의 중요한 잣대였다면 최근에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업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8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Johnny Nash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can see clearly now.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can see clearly now. The rain is gone. I can see all obstacles in my way. Gone are the dark clouds that had me blind.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I think I can make it now, the pain is gone. All of the bad feelings have disappeared. Here is that rainbow I've been praying for.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We'll be right back.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데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네 번째 대선 출마 계획을 밝혔고요. 이어서 호주 정부가 외국 로비스트들을 강하게 단속하는 사정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에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70년 가까이 예루살렘은 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의 것으로 인정하자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 정책 책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뒤집은 건데요. 아랍 각국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이 당사국인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분쟁 상대방인 팔레스타인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문을 여는 결정을 했다면서 인티파타, 민중봉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오늘 하루 총파업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반미 시위에 나섰는데요. CNN 방송 등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이 문제로 결집하면서 중동 정세가 앞으로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파스 수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의 정당성을 유엔에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유엔에서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습니까?
내일 이 문제를 다룰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8개 나라가 비상회기를 요구한 데 따른 건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협상에서 다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평화 노력을 저해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반대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도 비판에 동조하고 있다고요?
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우방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미국의 중립적인 태도를 저해했다면서 무엇보다 평화 정착 노력을 확실하게 부인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방 각국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의 이런 반발에 대한 이 미국 정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미국이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서 예루살렘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평화 정착 과정에 굉장히 헌신적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발언의 속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결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백악관 관계자가 CNN 방송에 밝혔는데요. 이 할 일이란 대선 공약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어제 담화를 발표할 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문제를 공약만 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화당 주요 기반인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계와 친이스라엘 유대계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공약했습니다.
예. 자, 이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인들의 반응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가 최근 실시한 설문응답자 가운데 63%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31%였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 찬반 여론이 반씩 갈린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루살렘 지위에 관한 문제, 이게 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불렀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예,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자리 잡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영어로 웨스트뱅크 혹은 요르단강 서안지구라고 부르는데요. 가자지구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어느 국가에서 속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서안지구 안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에 지난 1948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2년 뒤에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선포했지만 팔레스타인 측도 독립국가 지위를 인정받으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계획이라서 국제사회는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두 개의 독립국으로 평화 공존한다는 이른바 이국가 해법이 평화협상 전제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은 이 같은 이국가 해법의 기초를 허문 것이라는 게 당사국들의 비판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에 또 나온다는 소식이네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네 번째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중부 도시 니즈니브로고드에 있는 고리키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러시아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18일 러시아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대통령과 총리직을 번갈아 맡은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오는 2024년까지 총 24년 동안 러시아 최고 지도자 자리에 남게 됩니다. 29년 동안 집권했던 옛 소련 공산당 스탈린 서기장에 이어서 두 번째 장기 집권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예,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에 맞설 눈에 띄는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주요 현지 매체들과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서 이듬해에 걸쳐서 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스크바 거리를 뒤덮기도 했지만 지지율은 현재 여전히 85%에 이르는 수준인데요. 국제무대에서 옛 소련의 위상을 회복하게 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러시아의 민심이 푸틴 대통령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4선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요?
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평창 겨울올림픽을 보이콧, 집단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 당국이 개입한 조직적인 불법 약물 사용을 이유로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불허하자 러시아 측이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을 막을지가 관심사였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푸틴 대통령이 어제 확인한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국내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멜컴 턴불 호주 총리가 5일 외국의 정치 후원금을 금지하고 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호주의 한 야당 의원이 중국의 부동산 재벌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뒤에 친중국 행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나온 건데요. 이 관련 법안은 이번 주에 호주 의회에서 공식 발의될 예정입니다.
예,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예,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은밀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서 호주 안보에 해가 되거나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범죄로 다루게 되는데요.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 간첩죄의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을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데요. 전직 정치인이나 싱크탱크 같은 연구 학술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주요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턴블 총리가 이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요?
네, 이 턴블 호주 총리는 최근 호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이 전례 없이 교묘한 시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턴블 총리는 또 이 새 법안은 호주의 안보기관들이 외국의 간섭이나 간첩활동을 저지하고 또 호주 국민의 삶을 보호할 것이며 국가 사안을 결정할 때 다른 누구가 아니라 호주의 국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는 이미 그 외국의 후원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이 정치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 조지 브랜디스 호주 연방 법무장관은 최근 문제가 된 이 야당 의원도 이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아무런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법안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턴블 총리는 외국의 개입을 단속 한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보도들을 언급하면서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턴블 총리는 최근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외국의 정치적인 간섭은 세계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는 최근 호주 정부가 14년 만에 외교 백서를 발간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한편 또 경계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확실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이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결코 정치적인 후원금을 통해서 호주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정 간섭할 의도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또한 호주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이 무책임한 발언과 신경질적인 반중국 감정을 통해 양국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호주 정부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세로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 변인도 전날 호주 정부가 양국 관계를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평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자신의 사업 협력자에게 대러시아 제재가 풀릴 것이란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성추행 폭로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선정됐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미립국자 수가 4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국토안보부 발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위증한 혐의로 최근에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과 관련해서 어제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군요.
네, 한 내부 고발자가 일라이자 커밍스 민주당 하원의원에게 제보한 내용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일 자신의 전 사업 협력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에 첫 조치의 하나로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커밍스 위원이 공화당 소속의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플린 전 보좌관이 2015년부터 작년 6월까지 ACU 전략 파트너스란 회사의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러시아와 협력해서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플린은 이 사업에 자문을 해줬다고 합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지난해 이 자문역에서 물러났는데 하지만 해당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과는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올해 1월 20일 이 플린 전 보좌관이 이 회사의 이 알렉스 콥슨이라는 사람한테 이 손전화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 문자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문자를 보낸 정확한 시각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취임 선서를 한 뒤에 딱 11분 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플린 전 보좌관이 문자를 보낸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제재는 해제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작년 대선 전후에 이 러시아를 겨냥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었습니다. 또 러시아 측에서도 이 제재를 풀어줄 것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플린 전 보좌관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결국 이 러시아 제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데 대한 보복으로 경제 제재를 시작했고요. 이후에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 제재를 강화한 바 있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대러시아 제재를 풀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제재 근거로 내세웠던 문제들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러시아 스캔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이 대러 제재는 난망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하고 러시아 정부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커밍스 의원에게 제보한 내부 고발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콥슨 씨가 이 플린 전 보좌관이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이걸 내부 고발자한테 보여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콥슨 씨는 이 내부 고발자한테 자신의 생애 최고 순간이라면서 이 대러시아 제재가 풀리면 이 중동 원전 건설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폴린의 문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에 즉각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했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내부 고발자가 지난 6월에 커밍스 위원 측을 처음 접촉했다는데요. 그런데 커밍스 위원 측은 이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 플린 전 보좌관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이미 그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선이 끝나고 정권 이양 기간 중에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이 경제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방 수사국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최근에 법정에 나와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자,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공개한 커밍스 의원 측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커밍스 의원 측이 이 해당 제보를 뮬러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특검 측에서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해당 제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커밍스 의원이 이 트레이 가우디 위원장에게 이 제보를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자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가우디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개입할 수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해당 제보와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알렉스 콥슨 씨 그리고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측은 이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발표됐군요.
네, 타임이 매년 발표하는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에 올해는 이 성희롱, 추행, 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을 주도한 다수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을 제치고 이들 여성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네. 자, 이 미투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요?
네,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공유하자는 운동입니다. 원래 타라나 버크라는 여성 운동가가 시작했는데요. 미국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 씨가 인터넷 트위터에 만든 해시태그 미투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참고로 이 해시태그는 트위터에 올릴 글의 주제를 말합니다.
네, 이 영어로 미투는 나도 그렇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이 밀라노 씨가 만든 해시태그는 나도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피해자란 그런 뜻이 됩니다.
예, 자, 이 밀라노 씨가 이 미투 운동을 장려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성폭행이나 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자주 저질러지고 있고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현실을 알리지 않은 뜻이 있고요. 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서 피해자들을 격려하자는 겁니다.
네, 이 해시태그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해시태그가 등장하자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왔고요. 또 이 글과 해시태그를 다른 사람에게 리트윗하는, 다시 보내는 사람들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미투에 글을 올린 사람들의 면면도 흥미로운데요. 유명 가수죠. 레이디 가가,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 성추문 당사자인 모니카 루인스키 씨도 이 미투 해시태그에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결국 이 타임즈가 올해 이 미투 운동이 미친 영향을 인정한 셈이군요.
네. 이 타임즈의 에드워드 펠센텐 편집장이 TV 방송에 나와서 이들 여성의 충격요법적 행동이 60년대 이후 미국 문화의 가장 빠른 변화 가운데 하나를 촉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임이 올해 인물을 발표하면서요, 이 표지인물로 성추행 폭로 운동에 가담했던 영화배우 애슐리 저드, 우버 직원 수전 파울러, 그리고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 등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네, 이 성추행 폭로 운동 원래 미국 영화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죠. 하비 와인스틴 씨의 이 성추문 의혹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죠. 와인스틴 씨가 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오랜 기간 이 유명 여배우나 회사 직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걸로 드러나서 이걸 계기로 미국 사회 각계에서 이 성추행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이 인준됐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표됐군요.
네,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수치를 지난 5일에 발표했는데요.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밀입국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다는 건가요?
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요, 2017 회계연도에 이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가 31만 530명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 회계연도보다 이게 25% 감소한 건 물론이고요, 지난 1971년 이후에, 그러니까 4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이 국경지대에서 밀입국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부터 내세웠던 공약인데, 이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작업도 이미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이 국토안보부 산하죠. 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밀입국자가 준 게 국경 단속이 45년 전보다 더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자료는 아이스가 임무를 다하기 위해 권한이 강화될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또 있다고요?
네, 이게 아이스가 저 미국 안에서 체포한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도 약 14만 3,50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계연도에 비해서 이게 25% 늘어난 수치입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역시 이제 대부분 중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었죠.
그렇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하던 이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었습니다. 이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불법 이민자로 보이는 사람을 검문해서 체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범죄 외국인, 그러니까 이민법만 어긴 불법 이민자의 체포율이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호먼 아이스 국장 대행은 이번 회계연도에 잡힌 불법 이민자 가운데 92%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됐다 탈주했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호먼 국장 대행은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범죄자들을 더 많이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체포된 뒤에 본국으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의 수치는 어떻게 나왔나요?
전년보다 6% 감소한 22만 6천여 명이었는데요. 아이스 측은 국경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적어지면서 강제 추방 역시 줄어든 걸로 설명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렇게 국경 보안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가족 단위 불법 입국, 그리고 가족 없이 혼자 밀입국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그레고리 포터가 부른 Hey Laura 함께 감상해 보시죠. Hey Laura, it's me. Sorry bu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There's something bothering me. I really am sorry, but it just couldn't wait. Is there someone else instead of me? Go ahead and lie to me and I will believe. You're not in love with him and this fool can see that the rivers of your love flow uphill to me. Hey, Laura, it's me. Sorry, bu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But there's something bothering me. I really am sorry, but it just couldn't wait. With a healthy dose of make-believe, won't you lie to me and make me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 and this fool can see that the rivers of your love flow uphill to me. Sorry, bu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But there's something bothering me. All night long, I just couldn't wait. With a healthy dose of make-believe, go ahead and lie to me and make me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 and oh, this fool can see that the rivers of your love flow uphill to me. Hey, Laura, it's me. Hey, Laura, it's me. Hey, Laura, it's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얘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멸종해가는 야생 고릴라를 연구 보존하는 데 일생을 바친 다이안 포시 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ive my gorillas the protection they're entitled to. Your gorillas. 아프리카 열대 우림에서 생활하며 고릴라들과 소통을 하고 멸종 위기를 막은 여성, 바로 다이안 포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다이안 포시는 침팬지를 연구한 제인 구달, 오랑우탄 연구의 비루테 갈디카스와 함께 유인원 3대 여성 연구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네, 이 다이안 포시의 생애를 되돌아보도록 하죠.
네, 다이안 포시는 1932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이안 포시는 어려서부터 동물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의사가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예.
학교를 졸업하고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코세어 장애 어린이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다른 세계,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아프리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특히 거기 사는 야생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프리카와의 인연이 시작되는군요.
네. 다이안 포시는 1963년에 돈을 빌려가지고 6주간 직접 아프리카 현지에 유명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예, 그 연구소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당시에 유명한 동물 연구가 루이스와 메리 리키 부부가 운영하는 캠프를 찾아갔습니다. 리키 교수 부부는 인류의 조상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이었죠. 이 리키 교수 부부는 다이안 포시에게 이 마운틴 고릴라 연구가 인류 발달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포시는 멸종해가는 산악 고릴라를 연구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다이안은 루안다의 밀림지대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야생 고릴라도 보게 됐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요.
당연하죠. 그런데 마침 윌키 기금, 윌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다이안 포시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 윌키 기금은 그때 이미 침팬지를 연구하는 또 다른 여성 제인 구다를 지원하고 있었죠. 이 다이안 포시는 자이레의 연구 캠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산악 고릴라 사는 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1960년대 이후로 이 종족 간의 전쟁이 아주 치열했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 소요로 인해서 다이안 포시는 루안다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카리소크 연구센터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18년 동안 이곳은 다이안 포시의 연구의 기지가 됐습니다.
네. 이 그럼 다이안 포시가 주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아볼까요?
이 다이안 포시는 여러 해 동안 고릴라의 매일매일 생활을 관찰하고 또 각 개체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우선 친해져야 했겠죠. 네, 그래서 고릴라의 소리와 몸짓을 익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조심스러웠죠. 이 다이안은 그곳에서 얻은 가장 큰 보상은 고릴라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The greatest reward I received from my work with gorillas is having earned their trust. This is a normal. 포시는 고릴라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이 고릴라들의 수, 먹는 것, 좋아하는 환경 등 모든 것을 조사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산악 고릴라가 사나운 동물로 알고 있는데 다이안 포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
이 고릴라는 순하고 영리한 동물이라는 거죠. 이 고릴라가 공격적일 때는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뿐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교양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특집을 실어서 이 다이안 포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죠.
맞습니다. 1970년에 이 잡지에는 밥 캠벨이라는 사진 기자를 카리소크 연구센터로 보내서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캠벨 기자는 피너트라 명명된 숫 고릴라가 다이안 포시의 손을 잡는 장면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이야말로 야생 고릴라와 인간이 친근하게 접촉을 한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 사진을 표지에 실었는데요. 이 사진과 기사로 다이앤 포시의 연구 활동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죠.
예. 자, 그리고 다이앤 포시는 이런 가운데서도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면서요?
네. 1970년에 아프리카를 떠나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동물학을 공부해서요. 박사 학위를 얻었죠. 그 뒤에 르완다 기지로 돌아왔는데 많은 고릴라들이 사냥꾼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돼 있었습니다.
예, 그 사냥꾼들은 무엇 때문에 고릴라를 죽이는 건가요?
돈 때문이죠. 이 고릴라의 머리, 손, 발 이런 것들을 팔면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고릴라를 끓여 먹으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는 일종의 미신 같은 것도 한몫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팔기 위해서 고릴라를 잡는데 고릴라 가족은 누구를 잡으러 오면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럴 때는 이 저항하는 고릴라를 죽이고 이 살아있는 고릴라, 특히 그 아기 고릴라를 이제 잡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릴라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간의 욕망 때문에 고릴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이 다이앤 포시가 특별히 사랑했던 고릴라가 살해됐다면서요?
네. 이 디지트라고 불리우는 고릴라였습니다. 이 손가락이 몇 개 없는 그런 고릴라여서 이름을 디지트 손가락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지어준 거죠. A great deal of time near me was Digit. And I think it is because he has no peers. 다이앤 포시는 처음 만났을 때 이 디지트가 친구도 없고 외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하고 호기심 많은 고릴라였다고 하는데요. 숲속에서 포시가 글을 쓰고 있으면 디지트는 그 옆에 와서 기대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여러 해 동안 다정하게 지내던 그런 고릴라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친구가 무참히 살해가 된 거죠. 이 발견된 디지트의 유해는 연구센터 부근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 묻혔습니다.
네. 자, 그 이 사건 때문에 다이앤 포시가 고릴라 보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군요.
그렇죠. 본래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런 그 고릴라 보호 운동을 더 강하게 하게 된 거죠.
예.
이 디지트가 살해된 다음에 다이앤 포시는 디지트 기금이라는 이 산악 고릴라 보호를 위한 국제적 지원 기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살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동물 서식지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르완다 관리들의 계획도 반대를 하고요.
예.
또 산악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 경비대까지 조직을 해서 이 고릴라 포획용 덫 같은 것이 있으면 찾아내서 다 제거를 하고 그랬죠.
예, 당시에 반발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 사냥꾼들로부터 특히 격렬한 비난과 방해를 받았고요. 르완다 정부 관리들까지 다이앤 포시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땅을 좌지우지한다면서 보호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이앤 포시가 과연 과학자인가 하는 의문까지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다이앤 포시가 펴낸 저서도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네. 이 1980년에 다이앤 포시는 캠프를 떠나서 뉴욕주 코넬 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고릴라와의 생활을 기록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983년 안개 속의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 당시 세계에는 산악 고릴라가 겨우 200마리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다이앤 포시는 많은 강연과 보호 운동을 벌이고 다시 르완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985년 12월 26일 다이앤 포시는 자신의 캠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연구소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요. 포시는 얼굴을 밀림용 칼로 난자당한 채 숨져 있었습니다.
예, 누가 왜 살해를 한 걸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다이앤 포시의 살해 사건은 그 전모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고릴라 보호 운동에 반대하는 자들의 소행일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포시의 연구 자료를 탐내서 그런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며칠 후에 다이앤 포시는 자신이 사랑하던 고릴라의 유해 부근에 같이 묻혔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녀의 노력이 없었다면 산악 고릴라는 멸종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다이앤 포시 고릴라 국제기금은 지금도 활발한 고릴라 보호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멸종돼가는 야생 고릴라를 연구 보존하는 데 일생을 바친 다이앤 포시 여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전교 1등을 하는 학생 보면 남보다 공부를 10배, 100배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죠? 특별히 애를 쓸 때, 기대 이상의 노력을 보일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이 표현을 직역하면 1마일을 더 갔다인데요. 어떤 목표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We are looking to hire someone who will go the extra mile for our company. 우리 회사는 기대 이상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Our business will go the extra mile to keep our customers happy. 저희 업체는 고객 만족을 위해 더 노력합니다. She always goes the extra mile for her friends. 그녀는 친구를 위해 항상 무언가를 더 베풀어.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오늘은 Go the extra mi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뱅글스가 부른 Eternal Flame, 영원한 불꽃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lose your eyes, give me Fla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던 1941년 12월 7일 오늘.
Japanese planes were swooping down on Pearl Harbor. This pictorial record includes both US films and pictures made by the enemy.
일본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는 미국 함대를 무력화시켜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 열도, 남태평양을 소나기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군은 애리조나호와 웨스트 버지니아호 등을 포함한 거대한 미 전함과 180여 대가 넘는 전투기가 파괴됐고 2천여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후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결국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3년 8개월여에 걸쳐 지속된 태평양 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70년 12월 7일 오늘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바르샤바에 있는 나치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Unerwartet sinkt Brandt während der Zeremonie auf die Knie. Der Kniefall von Warschau. Das Bild geht um die Welt.
한 해 전 서독의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해 그동안 끊어진 외교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31년 동안 가슴에 묻어온 폴란드인의 원한과 증오를 달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일 사람들은 브란트의 사죄에 대해 국가적 수모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브란트의 사죄는 훗날 그의 동방 외교 정책과 함께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브란트 서독 총리는 이듬해인 1971년 동유럽 국가들과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동독과 서독 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